B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위는 수세기 동안 기억될 테러 행위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마리우폴 포위는 전쟁 범죄 책임의 역사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대화가 쉽거나 유쾌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우폴 시위원회는 19일 늦게 텔레그램에 영상을 내고 지난주 러시아군이 강제로 시민들을 러시아 영토로 추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400명이 대피해 있던 예술학교를 러시아군이 폭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버스들이 최근 며칠 동안 마리우폴 난민 수백 명을 러시아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들을 제재하라고 19일 스위스에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서 원격 연설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스가 보여준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금융업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킨 이들의 돈이 스위스 은행에 있다라며 이들의 계좌를 동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는 악에 대항한 싸움으로서 여러분은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종참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이나 기관의 EU 내 자산은 동결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19일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민간인 6,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고위관리인 키릴로 티모셴코는 이날 하루 동안 마리우폴 4,128명을 포함해 주요 도시에서 총 6,623명이 대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티모셴코는 88일에는 약 9,100명이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탈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847명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 64명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기간 부상한 민간인은 어린이 78명을 포함해 모두 1,3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국외로 떠난 난민 수가 33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19일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발생은 지난해 1월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역동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장단기 봉쇄하거나 신속검사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생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숨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65세 남성과 87세 남성으로 모두 기저질환을 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구축함의 타이완 해협 항해가 도발적이고 이는 타이완 내 친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중국군 당국이 19일 경고했습니다. 중국군 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군이 미 해군 구축함 랠프 존슨함의 항해를 감시했다면서 타이완 해협 통과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해군 당국은 17일 랠프 존슨함이 국제법에 따른 타이완 해협 내 공역을 정기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항공모함도 18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가 대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타이완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군용기가 추락해 미군 4명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19일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금까지 희생자는 모두 미국 국적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요나스 가르스텔의 노르웨이 총리는 트위터에 희생된 미군 4명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미 해병대 소속 오스프리 기종으로 차가운 대응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고기가 악천후로 착륙에 실패한 뒤 구조대가 19일 일찍 육상에서 추락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지역 일기예보에 따르면 현지에 돌풍과 폭우가 내렸고 눈폭풍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6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지만 발사 직후에 공중 폭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안보 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공중 폭발한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당초 4월 15일을 전후로 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3월 16일 앞당겨서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공중 폭발했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난 16일 발사 실패한 것이 4월 15일 전후로 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던 그 장거리 미사일 이것을 앞당겨서 쏜 것인지는 우리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4월 15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은 여전한다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 국방당국의 분석이고요. 이번 3월 16일에 그 실패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2월 25일 그리고 3월 7일 이 두 차례 시험 발사가 이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ICBM 시험 발사였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역시 또 추가적인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발사체는 이 고도 20km에 이르기도 전에 폭발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라든지 궤적 같은 것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북한 또한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정찰 위성을 명분으로 뭔가 장거리 로켓이 됐든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됐든 발사를 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의 필요성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려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러나 그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정찰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앞으로 예정된 ICBM을 실제로 발사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과 그 중국, 러시아가 상당하게 전략 경쟁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등 서방국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할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그런 만큼 지금이 혹이라는 판단을 북한이 했을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아울러서 미국 정부 그리고 조만간 새로 들어설 한국의 정부를 상대로 이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쏜 것이 ICBM인 화성 17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원기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16일 날 그 평양 인근 그 순안 공항에서 미사일을 쐈지만 이게 지금 발사 직후에 그 20km도 못 올라가서 그냥 공중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궤적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이게 ICBM인지 아니면은 무슨 로켓인지가 알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불분명하긴 한데요. 네. 다만 이제 한국군하고 미군 당국은 이제 북한이 그 신형 ICBM 화성 17형을 그 시험 발사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데는 그 몇 가지 좀 근거가 있습니다. 화성 17형 미사일은 그 2020년 10월이죠. 그 열병식에서 이제 공개가 됐었고요. 또 이 그 미사일은 그 백두산이라고 하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엔진을 그 사용하고 있는데 엔진은 시험한 적이 있지만 이것이 포함된 그 화성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 2월 27일 그리고 3월 5일 날 북한이 그 두 차례 그 중거리 미사일을 쐈는데요. 당시에 그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이지만 고각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 화성 17형 시스템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것을 좀 붙여서 발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화성 17형 시스템을 당시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도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차례 어쨌든 시험 발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미사일 시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성 17형을 이번에는 한 번 더 쏴봤는데 이것이 그 폭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아마 그 본체를 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부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시험하다가 폭발한 것인지 이것은 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성 17형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미사일은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그 미사일이죠. 지난번 열병식에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길이가 뭐 한 20m 이상 그리고 무게가 100톤이나 되고요. 그리고 그 중국제 그 이동식 차량에 실리고 있는데 당시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 차량 바퀴만 11개나 됩니다. 그 타이어가요. 그래서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여기에 자체 개발한 백두산 엔진 4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그 미국이 갖고 있는 ICBM보다 훨씬 큰 그 ICBM이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괴물 ICBM이다, 괴물 미사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 자체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아마 1960년대 그 소련이 개발했던 RD-250이라는 그 미사일 엔진이 있는데 이것을 보던 게 아닌가, 이것을 본떠서 만들었고 또 옛날에 만든 것을 그 설계도를 참고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미사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이것이 이제 왜 공중 폭발했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분명한 것은 지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것이 엔진을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그 엔진 4개 북한이 자체 개발한 그 백두산 엔진 4개를 쓰고 있는데요. 중거리 화성 12형 같은 경우는 백두산 엔진 1개를 씁니다. 그리고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2개를 쓰는데요.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쏘면 이제 그 사거리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4개를 엔진을 하나 묶는 것도 어렵고 이것이 발사되면서 아주 그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 컴퓨터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시험 발사를 하다가 이것이 문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그 발사 직후 폭발해 버렸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이것을 지금 그 자체적으로 좀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층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다 폭발한 것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이렇게 미사일이 발사되다가 폭발한 적 이런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 흔히 무수단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상당히 많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려 8차례를 시험 발사했지만 7번을 실패했죠. 이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그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에서 처음 이것을 포착해서 무수단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데요. 중거리 미사일이죠. 이전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하고는 전혀 다른 미사일이었는데요.
예.
처음에 그 시험 발사한 것이 지난 2016년에 그때도 4.15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꼽히는 태양절을 맞아서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했고요. 이어서 4월 28일의 경우에는 사흘 뒤에 오전과 오후에도 잇따라서 발사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공중 폭발하거나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2017년까지 무려 8번을 시험했지만 7차례 실패를 했고요. 당시에도 북한은 이 실패 사례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언론 분석을 보면요. 북한이 실전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아직도 그 미완성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에 앞서서 이미 이 실패가 있기 벌써 몇년 전에 2010년 무렵에 미국이나 한국 당국은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했었고요. 이 중거리 미사일은 화성 10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이었던 건데요. 이 무수단 미사일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드물지만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에서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네. 핵심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약간 촉박하게 4월 15일에 맞춰서 뭔가 추포 수준을 쏘기 위해서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이 아마 준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바로 연속해서 이제 이번에 실패한 거를 일종의 만회하거나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실험을, 그러니까 향후 한한달 정도 남았거든요. 태양절까지 최소 한 두세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결심만 하면 또쏠수 있다는 것인데요. 화성 17형 말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이제 미사일을 쏜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주석의 그 110회 생일이죠. 태양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태양절을 계기로 그 정찰 위성을 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미사일을 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자신의 그 정치적 위상을 좀 높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 추구하는 미사일 완성을 좀 앞당기자, 그런 의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월 16일 날아그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해서 쐈는데 이것이 공중 폭발해버린 그런 사건이 생긴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지난번에 그 무수단 미사일을 그 폭파했지만 계속 그 쐈듯이 또다시 화성 17형을 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도 그 미사일이 공중 폭발한 다음에 북한이 일체 그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만일 또 화성 17형을 쏘거나 비슷한 미사일을 쏴서 폭발해 버리면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그그 정치적 체면이 상당히 구기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그 화성 17형을 또 쏘는 것보다는 이것 말고도 그 이미 검증된 그뭐 중형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게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잘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 것이 하나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정찰 위성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은 태양절을 전후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이 나의 그 정치적 그 업적이다. 일종의 그 태양절 축포를 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그 위성 발사장도 직접 방문을 해서 발사장을 그 확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4월 15일을 기해서 정찰 위성을 쏜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일반 로켓을 쏠 수 있죠. 그래서 만일 정찰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게 되면 북한 주민들 보고 광명성 위성이나 이런 것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쨌든 세 가지 선택, 또다시 화성 17형을 쏘는 것, 또 안전한 중거리 미사일을 또 뭐 쏴보는 것, 그리고 정찰위성을 쏘는 것,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있는데 앞으로 뭐 4월 15일이 아직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북한 수뇌부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해서 이 모라토리엄이 공식으로 파기됐다고 할 경우에 미국이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죠. ICBM 발사는 탄도미사일을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통해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나 한국의 기본 대응은 이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려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지가 한 가지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상당히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ICBM 발사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냥 대북결의 위반을 마냥 감싸고 돌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단거리 미사일하고는 또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또 상당한 파장이 클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아마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연합도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추진하고는 별도로 이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도 크고요.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은 대응으로서 더 이상 이제 외교와 그 협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힘을 얻기가 좀 힘들게 될 겁니다. 그 이후로는 ICBM을 발사한다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 모라토리엄 공식 파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핵실험의 그 가능성도 이제 또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경한 대응 그리고 또 대화와 외교 협상 이런 목소리는 사실상 사라지면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봤었던 2017년에 화염과 분노, 극한 대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한반도에서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미국은 아직도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그런 입장은 뭐 변함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번에 그 북한이 그 공중폭발은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제 국무부에게 그 논평을 요청했더니 미 국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입장,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그리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백악관의 그 젠사키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하게 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 언급했듯이 계속 북한하고 외교를 모색하고 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앞두고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I think that a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move on the trajectory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may have already anticipated.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외교와 강력한 억지인데 최근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대적으로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억지 조치에 대한 강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항공모함을 서해에 전개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골치 아픈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그 3월 16일 날 그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자 미국의 이제 정보 당국이 이것을 사전에 그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사 이전에 그러니까 16일 이전에 미군이 그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그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서 서해안에서 공중 훈련을 했습니다. 전투기 이런 것을 보내서 훈련을 했고 이 밖에도 그 정찰기 등을 한반도에 자주 보냈고요. 또 주한미군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대비를 하고 한국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대비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역시 이제 군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북한에 보이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이 지금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이 와중에 이걸 쏘는 거기 때문에요. 서로 이것을 의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행관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모든 시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러시아, 중국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국제적인 제재가 오는 것을 막겠다 이런 하나의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틈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주력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이 이런 틈을 틈타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항공모함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서해에서 공중훈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17년의 경우를 보면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해서 긴장이 고조된 다음에 미북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비슷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혹 없습니까?
예, 그 미북 간이든 남북 간이든 대화의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긴장이 최고도로 정점으로 치달으면 그때부터는 일단 대화와 협상으로 다시 전환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또 생기게 마련이고요.
네.
그런 사례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2017년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2017년을 보면은 사실은 2018년 신년사에서부터 새로운 말하자면 징후가 드러나면서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
그때는 평창의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고요. 한국에서 열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5월 달에 출범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하고는 사뭇 다른 정책 또는 접근 방식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 미북 간 또는 남북 간의 이 극적인 돌파구의 가능성은 늘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런 극적인 국면 전환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런 전문가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그야말로 입장을 지금의 경우는 극적으로 바꿔서 굉장히 연성의 그리고 타협적인 방침으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다시 대화의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그런 상황이 지금 상당히 위기 국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대다수입니다.
네. 한편 미국 세관 당국이 14일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중국 기업의 제품을 압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것이 뭐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지금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그 세관 국경 보호국이 14일 날 이제 발표한 것인데요. 이것은 그 중국 스포츠 용품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리닝이라고 그런 기업인데요.
예.
이 리닝이 그 만든 물건을 그 이 기업이 그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이 물건을 그걸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압수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같은 그 중국 기업 리닝이 만든 그 물건이 북한 노동자들의 그 강제 노동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입증을 하기 전까지는 이걸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미사일 와중에 이제 뭐 벌어지긴 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북한의 그 관세법 또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여러 그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보면은 미국의 아마 그 정보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그 중국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값싸게 만드는 이런 것을 아마 추적을 했고 이것이 아마 그 리닝이 그런 그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관 국경 보호국에 통보를 하고 세관 국경 보호국이 이것을 압류한 것인데요. 이것은 미사일과는 뭐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미사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오히려 북한의 인권 강제 노동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하나의 대처다,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자, 이 미중 간의 뭐 앞으로도 후속 논의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후속 논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중국 측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와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18일인데요. 이 양제츠와 설리반 보좌관의 회동에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18일 이 시간인데요. 방금 전에 2시간 동안에 걸친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주요 의제는 아니었겠지만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앞서서 이 중국 측의 입장이 사실 점점 더 확고하게 북한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중국 측은 그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통한 양보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유고 또 북한의 안보상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이 또 이유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대화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것이 양제츠와 설리반 보좌관이 됐던 또는 두 정상 간의 논의가 됐던 이 기본적인 이 교착 상태의 배경에 대한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뭔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관련한 움직임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뭔가 진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를 놓고도 미국과 중국이 평행선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입니다. 이번 인수위원회에는 과거에 이 보수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배치가 많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거 정부 특히 그 이전의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예.
외교안보 관련 핵심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의 약진이 재기용이 두드러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 분야 간사 그리고 또 김태효 인수위원입니다. 두 분 다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적인 요직 김성한 간사는 외교통상부 2차관을 했고요. 김태효 인수위원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대북정책까지 포함해서 이 수립 그리고 집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종섭 인수위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지냈죠. 그리고 또 청와대 안보정책 담당관을 지냈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즌2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인사들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 키워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유세 도중에 한미 동맹 재건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 지금 뭐 한국이 그러면 앞으로 쿼드에 가입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연설한 것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쿼드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는 이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각국 그 정상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대통령하고도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부 다들 그 아시겠지만 쿼드 가입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좀 쿼드에 가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문제는 이제 중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중국하고 그 1년 그 무역 거래량이 3천억 달러 이상이나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예. 엄청난 거고요. 한국의 제일 큰 그 무역 거래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덜렁 바로 그 쿼드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쿼드산에 여러 가지 그 실무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을 가입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쿼드에 가입하지 않겠느냐 그런 순서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5월에 지금 아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 쿼드 회의를 위해서 아마 도쿄에 갈 것이고 도쿄에 가는 김에 서울에 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만일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윤석열 이미 이제 취임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쿼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바로 쿼드를 가입을 해서 중국을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그 노선의 윤석열 정부가 되면 앞으로 이 한중 관계도 크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그동안에 말하자면 등거리 외교라고 할까요? 상당히 그 균형 있는 외교, 두 나라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외교를 폈다고 한다면 윤석열 새 행정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 동맹인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혈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미국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이것은 과거에 사실 그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반발을 사면서 여러 가지 그 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한국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그 인수위는 그 새 그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과거와는 달리 특사도 그 미국과 유럽 연합에만 보낼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그 말하자면 시선 또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그 무게가 상당히 달라지고 미국과는 분명히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한중 관계도 당연히 좀 변화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지만 공중 폭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안보 라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면서 같은 민주당의 마틴 벤 뷰런이 새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벤 뷰런은 키 작은 마술사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정치적 소환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대통령 재임 시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8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마틴 벤 뷰런에 대한 얘기입니다.
Oh, Martin Van Buren. Yeah, I don't remember.
I have heard the names, but I have no idea what they did.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마틴 벤 뷰런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떤 미국인은 마틴 벤 뷰런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과 적대 관계였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벤 뷰런은 바로 잭슨 대통령이 점찍어 놓고 키운 후계자였기 때문인데요. 벤 뷰런은 어떻게 정치인으로 나서게 됐을까요?
저 마틴 벤 뷰런은 1782년 뉴욕주의 킨더후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앞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분들은 모두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태어났는데요. 난 아닙니다. 난 당당히 새로 독립한 나라 미합중국의 시민으로 태어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상이 영국계가 아닌 첫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영국계가 아니라 네덜란드계 이민자의 후손이거든요. 제 아버지는 뉴욕과 올바니를 오가는 길목에서 술집을 하셨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 술집에 들러서 나라 걱정을 하고 정치 얘기를 했는데요. 덕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난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대학에 갈 형편이 못 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법률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하게 됐고요. 독학으로 법률 공부를 시작해서 변호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에 들어가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죠.
세련된 옷차림과 정중한 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악수를 청하는 젊은 정치인. 마틴 밴 뷔런은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면서 빠르게 정치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마틴 밴 뷔런은 19세기 초에 뉴욕에서 법률가 교육을 받았고요. 뉴욕주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1821년에 뉴욕주 의회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 뽑혔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주의회에서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했거든요. 그리고 테네시주 출신인 앤드루 잭슨의 협력자가 돼서 1828년 선거에서 잭슨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제임스 헨레타 전 메릴랜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밴 뷔런은 정치적으로 원하는 걸 얻어내는 소환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키 작은 마술사란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밴 뷔런은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마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요. 잭슨 대통령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밴 뷔런을 국무장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존 카른 부통령의 아내는 공개적으로 존 이튼 전쟁 장관의 아내 페기를 무시했다. 왜냐하면 페기의 전 남편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부터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이튼 장관 부인이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없어 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부인 레이첼 역시 살아있을 때 비슷한 이유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카룬 부통령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잭슨 대통령, 내각을 교체할 방법을 강구했는데,
잭슨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 내각은 카룬 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잭슨 대통령은 이들 장관들이 대통령 자신보다 카룬 부통령에게 더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밴 뷔런이었는데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밴 뷔런은 이튼 전쟁 장관과 함께 자진해서 사임하겠다고 나서서 카룬파 장관들 역시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밴 뷔런은 잭슨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고요. 잭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때는 부통령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두 사람의 입장이 항상 같았던 건 아니라고 역사학자 제임스 헨레타 교수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달리했던 주요 문제라면 텍사스 병합 문제였습니다. 당시 멕시코에서 독립해 있던 텍사스 공화국을 미 연방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였죠. 잭슨은 텍사스를 신속히 미 연방에 병합하길 바랬지만 밴 뷔런은 반대했습니다. 서둘러서 텍사스를 병합한다면 멕시코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가 잭슨 대통령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중앙은행을 폐지하길 바라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했는데요. 밴 뷔런은 잭슨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설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코커스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의회에 이런 코커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의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지 일반 주민들 사이로 퍼져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밴 뷔런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요, 1820년대 처음에는 뉴욕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인 단계에서 정치적 지도자들과 일반 유권자들을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와 선거구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든 거죠. 이것이 1828년 선거에 이르면 정당으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요. 잭슨 대통령의 두 번 임기를 지내는 동안에 좀 더 형태를 갖추고 발전하면서 내부적으로 더 응집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민주당인데요. 마틴 밴 뷔런은 이렇게 정당 설립과 선거 과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서 존 퀸시 애덤스와 헨리 클레이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도로와 운하 같은 하부 구조를 건설하고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설립하길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앤드류 잭슨과 마틴 벤 뷰런의 정책은 달랐다. 관세를 통해 수입을 얻기보다는 영국 자본과 상품에 의존했는데
1837년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던 자금의 흐름이 갑자기 끊기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자본이 해외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영국은행이 이자율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자금출이 끊기자 수많은 미국은행과 사업체가 무너졌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땅을 잃으면서 미국의 대규모 경제 공황이 발생했습니다. 제임스 헨리터 전 메릴랜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벤 뷰런의 경우에는 취임한 지 2주일 만에 1837년 봄에 경제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벤 뷰런은 제한된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요, 경기 부양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안이 나왔지만 벤 뷰런은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벤 뷰런의 임기 내내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운이 나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불황이 하필 그때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앞서 중앙은행을 폐지한 잭슨 대통령의 정책도 1837년 경제 공황의 한 원인이었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 뷰런 대통령이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헨리터 교수에 따르면 벤 뷰런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벤 뷰런은 앤드루 잭슨의 원주민 인디언 추방령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논란 많은 정책이었는데요. 사실 눈물의 길, 그러니까 체로키 인디언들을 조지아와 캐롤라이나에서 오클라호마로 이주시킨 눈물의 길은 벤 뷰런 대통령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많은 원주민 인디언들이 이주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벤 뷰런 대통령은 텍사스를 즉시 병합하는 안에 반대함으로써 멕시코와의 전쟁을 막았고요. 여러 가지 외교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등 미국이 전쟁에 말려드는 걸 방지했습니다.
국경을 둘러싼 외교적 분쟁이나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당시 캐나다에서 영국 지배에 항거해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이 봉기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 뷰런 대통령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평화적인 정책을 취했죠. 또 따로 정부 자금을 예치할 국고를 세우자는 안을 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미국 정부 예금을 민간은행에 예치했었는데 벤 뷰런 때 독립적인 국고를 세운 거죠.
임기 내내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벤 뷰런 대통령은 결국 1840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벤 뷰런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 기여한 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역사학자들은 마틴 벤 뷰런이 미국 정치 제도가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틴 벤 뷰런은 정당의 존재를 정당화시킨 미국 정치인이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벤 뷰런은 정당이 좋은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당을 통해서 권력자들을 감시하고요. 정치적 연합을 형성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위험한 권력자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말했죠. 마틴 벤 뷰런은 미국 최초로 현대적 정당을 세움으로써 미국 정치 제도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8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마틴 벤 뷰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대 대통령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만나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변함없고 영구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사전 계획되고 부당한 침공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보통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5,4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 자금은 미 국무부가 2,600만 달러, 미 국제개발처가 2,800만 달러를 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인도주의적 지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8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부터 4억 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발표된 인도적 지원은 독립적인 인도 지원 단체에 의해 공정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은 국제구호단체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의료,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은 또 구호기관을 통해 전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연락과 상봉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미국은 또 인접국가들이 국경을 열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보호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유엔에 따르면 6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외국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 루마니아, 헝가리, 몰도바, 슬로바키아가 피난민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사만다 파워 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폴란드 국민들은 가슴을 열고 피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집, 그리고 기저귀와 옷가지를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에서 500만 명의 피난민들이 인접국으로 밀려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제사회에 대해 이들을 위험한 우크라이나로 되돌려 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국가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3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kHz로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kHz로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 12,04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